구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것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에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돈아,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안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3장 두로와 시돈에 대한 말씀으로 해서 이제 13장부터 시작했던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이 마무리가 됩니다. 13장에 바벨론에 대한 언급부터 나왔는데 바벨론이 고대 근동 제국의 고대 근동의 동쪽 끝에 있던 국가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 시돈은 서쪽 끝에 있는 그런 무역의 대국이었습니다. 성경에 두로와 시돈이 자주 나와요. 두로와 시돈은 같은 곳이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는 두 개의 해변 도시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로는 자기들을 시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돈은 자기를 두로라고 생각하지 않는 두 개가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이제 늘 두로 시돈 하면서 이제 같은 동네인 것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이를테면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할 때 혹은 궁궐을 지을 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두로 시돈 사람들이 백향목도 보내고 또 뭐 여러 가지 기술자도 보내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솔로몬의 아내 중에 시돈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시돈의 엣바알,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주 이렇게 두로와 시돈이 등장하는데, 두로와 시돈은 고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상 무역을 했어요. 해상 무역을 해가지고 상당한 정도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축적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7절,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고급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희락의 성이라고 할 만큼 흥청망청하는, 뭔가 이게 아주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많은 그런 성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또 상인들이 고관 대접을 받는, 그래서 무역상들이 아주 존귀하게 대접을 받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거래를 하고 멀리 가서 물건 사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주 대접을 받는 그런 아주 흥청망청하는 그런 무역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두로 시돈 사람들이 무역을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애굽의 곡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에 왕래하는 시온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그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아마 두로 시돈을 중심으로 또 1절에 보시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 다시스는 당시 시중의 끄트머리에 있던 저 스페인 쪽에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두로 시돈을 중심으로 다시스의 배들이 멀리 다니면서 애굽의 나일강 근처에서 곡식을 사다가 필요한 국가들에 공급하면서 재산을 축적했던 것 같습니다. 고대로서는 지중해를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이 배가 다니면서 곡물을 수송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일종의 그 이 원양 무역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거리를 다니면서 곡식 사서 여기저기 갖다 팔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무역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죠. 부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부유하고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멀리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하던 그런 도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온아, 네가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팀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도시가 무너지니까 기팀으로, 기팀은 신약성경의 구브로라고 나오는 키프로스를 기팀이라고 구약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면 두로 시돈에서 쭉 바다로 나오면 거기에 이제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 있어요. 그러니 뭔가 이게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을 쳐도 여튼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들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이유는 두로와 시돈의 교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왕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교만한 거죠. 아주 흥청망청 했는데, 정말 돈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늘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가나안을 다 무너뜨리실 때 함께 두로와 시돈도 무너뜨리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가지고 교만하면 결국 자기들이 즐기던 희락, 기쁨, 모든 평안을 다 빼앗기고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많은 재물이 없어도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로와 시돈은 많은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었는데 그 즐거움, 그 평안을 다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희락과 평안을 빼앗기도 하시고 그것을 다시 주기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겸손함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평강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아마 돈이 많은 사람들이 대접을 받았던 곳인 것 같아요. 이게 모험심도 있고 그래서 막 멀리 무역하고 그러면서 재산을 축적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아주 면류관을 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존귀하게 대접을 받는 이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면류관을 쓰고 교회가 아주 힘이 있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으면 교회는 기쁨을 빼앗깁니다. 교회는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는 돈이 많은 사람, 모험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뭔가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게 되면 교회는 희락과 평강을 빼앗기는 겁니다. 교회가 희락과 평강을 누리려면, 교회가 정말 기쁨을 누리고 교회가 정말 평강을 누리려면 돈 많은 사람이 대접받는 곳이 되면 안 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대접을 받으면 안 되고, 더 많은 사람을 잘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아야 교회 안에 기쁨이 있고 교회 안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주 제자교회가 돈 많은 사람, 모험적인 사람, 뭔가 말을 움켜쥔 사람이 대접을 받는 교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남들을 위해서 많이 더 희생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또 그런 사람을 잘 대접해야 가진 것이 많고 적고 뭐 많이 배우고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들을 위하여 나누고 남들을 위하여 베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교회 안에 진짜 기쁨이 있고 진짜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을 대접하세요. 두로와 시돈은요, 돈 많은 사람을 대접했어요. 무역을 해가지고 뭘 많이 움켜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면류관을 쓰고 그런 사람들이 존중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위세를 부리고 이러니 당연히 허세가 심하고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집단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는 많이 수고하고 많이 희생하는 사람을 높여주고 대접하고,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정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두로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두로는 후세대를 길러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접하다 곧 바다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출산이 안 됐어요. 산고를 겪지 못했어요. 출산이 안 돼요. 청년, 처녀들을 길러내지 못해요. 시돈은 차세대를 길러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자라는 세대가 없으니, 자기들 세대는 아주 행복하고 흥청망청했는지 몰라도 후세대가 없으니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 모릅니다. 어른들은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요. 어른들은 많이 모여요. 그런데 자라나는 젊은이들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장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 어른들이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시라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자라나는 세대가 어른들보다 오히려 더 흥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는 5년, 10년, 20년, 3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성도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고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드로아 시돈이 하여튼 교만하고 차세대를 제대로 길러내지 못해서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주목할 만한 거는요, 드로가 무너지는데 70년 동안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이 돼요.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부터 드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에 찬 후에 드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드로가 왜 70년 동안 잊어버렸다가 70년이 찬 뒤에 다시 회복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치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가 70년이 찬 후에 회복되는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드로도 다시 회복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아주 좀 독특하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17절 18절이에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드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드로를 돌보시는데 그래 드로가 회복이 되는데 본문은 드로가 회복이 된 뒤에 일어날 일을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회복된 뒤에 잘 사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드로는 70년이 찬 뒤에 회복은 되는데 회복이 된 뒤에 우리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 좋은 말이 아니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한다. 이거는 아마 이렇게 무역을 하고 그 무역한 것을 다시 누리고 하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문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행은 성적인 음행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뭐 이런 의미에서 음행인 거죠. 그러니 두로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돌보세요. 그래서 회복이 돼요. 그런데 회복된 뒤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회복은 됐는데 그 다음에 다시 죄 짓는 거죠. 이를테면 막 병에 걸려가지고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해가지고 나았어요. 그런데 나았고 난 뒤에 다시 죄 짓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 회복 근데 회복이 된 뒤에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온갖 세상을 즐기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그러니 뭔가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삶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드로는 뭔가 회복은 되었는데 그 뒤에 바람직하게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 열방과 음란을 행해가지고 아주 악한 짓을 하는데 그런데 그 이익을 간직하거나 쌓아둘 수 없어요. 하나님께 돌려요. 그리고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드로가 무슨 믿음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의 무역과 이익을 그렇게 하나님께 돌렸을 거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음행하듯이 해서 번 돈을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말하듯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가져오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옳지 않은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부도덕한 방식으로 돈을 벌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쓰시느냐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된다. 두로는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그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두로는 헛수고하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아요. 두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셔가지고 70년이 찬 뒤에 다시 회복이 되는데 두로는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고 두로는 여전히 음행, 음란한 짓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열매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거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 남들이 이를테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수고하지 않은 자기가 짓지 않은 집에 살고 자기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먹고 자기가 파지 않은 움을 먹은 것처럼 가나안의 온갖 악한 것 있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다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처럼 아마 그런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본문이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헌금을 할 때나 뭘 헌신을 할 때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를 내가 누리는 거거든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얼마를 내가 쓰고 얼마를 주님께 드리고 뭐 이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두로는 그러지 않고 열심히 무역해서 그게 다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돈 많은 사람들 막 이렇게 떠받들고 그러면서 교만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다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복이다고 선포하시면서 두로가 열심히 일하고 시돈이 열심히 벌어놓은 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사는 자를 배불리 먹이시고 잘 입히신다.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손을 흔들어버리면 다 무너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싸매시고 다시 돌보시면 회복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